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질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으로 모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자,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였느냐? 그냥 이거죠. 아니, 당신 몰라? 당신만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글로바의 대답은 핀잔 섞인 어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글로바는 부활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머물던 자신들과 같은 나그네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곳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왜 혼자만 모르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죠.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을. 여러분, 계속되는 글로바의 흥분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되물으십니다. 이 같은 물음에 예수님의 질문 의도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해명하기 위한 문제 제기였던 거죠. 즉,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건 이해에 대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견해를 직접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언행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로만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두 사람의 견해는 당시 일반 대중들의 의견과도 일치되는 보편적 견해였습니다. 그들 두 사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보여진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즉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대답이 현명한 대답이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20절로 가보세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는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처형에 관해서도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능력 있는 권능의 선지자 예수를 죽이게 한 주범들이 자신들의 종교 정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언급이 없어요. 왜 전혀 없을까? 이것은 예수님을 처형한 책임이 전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누가의 의도와 일치된다고 봅니다. 특히 두 사람이 우리들의 지도자임을 밝힌 사실은 예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유대인들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뜻을 느낌을 또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네요.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이제 본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악의 세력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다른 세계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추종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17절에서 언급한 바처럼 얼굴에 슬픈 빛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걸었던 기대가 예수님의 처형으로 뭐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실망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하는 그래도 예수를 죽였던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더 실망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러한 그들의 어투로 보아서 그들은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께서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적어도 사흘째 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듯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째까지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희망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24장 22절입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래요. 무덤에 갔다가.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개는 어찌 보면 점점 강조를 고조시켜가며 뜨거워져 나가고 있죠. 그렇죠? 앞절에서 표현되었던 실망감에 덧붙여 경악스럽고 놀라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급되었던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들 중이라는 말로서 그 여인들과 자신들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10절에서 언급된 여인들과 동양, 즉 갈릴리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친분 있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라는 의미로 볼 때 열두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느 정도 고정된 숫자를 유지하며 공동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볼까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들을 놀라게 하고 경악해 한 일은 1절로 8절에 언급된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로부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믿어지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사실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24장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래요. 여러분 여인들이 이어서 빈 무덤을 확인했던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분 9절로 본다면 12절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듯하죠. 그러니까 또 이루는 듯하면서 조화되지 않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1절과 12절에는 제자들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과 베드로만 무덤에 간 것으로 언급한 점이 본문과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잘 아구가 안 맞아요. 오히려 본절의 두어 사람은 어찌 보면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 내용과 더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본문이 삽입된 문구로 보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봐요. 여기서 화자가 열두 제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우리들 중이란 9절에서 언급한 바처럼 열한 사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에서 언급된 베드로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갔으리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12절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 같은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자들만의 증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재확인 증언을 통해서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빈 무덤 사건을 접한 이들의 관심은 부활 사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같은 부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나 믿음이 뭡니까? 전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예고했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했다는 결론을 우리는 여기서 얻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에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생각도. 25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에 관한 사건으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에 빠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예수님의 반응은 책망하는 투입니다. 첫 마디는 미련하다라는 책망인데 그들의 생각이 바보스럽고 무지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제까지 진술했던 두 사람의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선언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의 말을 더디게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들이 신뢰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설명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 성취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구약시대의 예언까지 아니 이 사람들이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활동이 끝장나고 그 추종자들에게는 실망과 절망만 있을 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 지금 강하게 꾸짖고 계신 거예요. 즉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계심을 지금 시사해 주는 거죠. 자꾸 사람들에게 부활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말씀으로 나누죠. 24장 우리가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앞절에서 일축한 후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나름대로 반문 형식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히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반문은 대답이 자명함을 전제로 한 질문인데요. 구약 성경에 그 답이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심하지 않고 영광만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영광에만 참여하려는 이기적 야욕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는 영광 이전에 받으신 그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반드시 겪고 나서 얻게 되는 영광은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 인자의 영광입니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힘없이 처형당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의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받게 된다는 암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본절은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이신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28절로 29절을 볼까요?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엠마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에 머물고자 했고요. 예수님은 더 가려는 듯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간청하여 예수님을 머물게 합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예수께서 계속 길을 가려고 했다는 데 있기보다는 예수께서 그들 두 사람과 함께 머물게 된 동기가 두 사람의 간절한 요청 때문이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붙잡고 또 머물기를 간청한 이유는 날이 저물어 더 이상 여행이 어렵다는 점뿐만 아니라 길을 함께 걸어오면서 나눈 대화 속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감명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겨났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숙을 하면서 더 많은 가르침을 듣고자 했고 뭐 더 함께 하고 싶어 했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해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30절 볼까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여러분, 이 같은 식사 장면은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월절 식사를 연상케 하죠. 아마 글로바 일행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식사를 주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던 또 그리고 배불리 먹던 그때가 생각났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31절에서와 같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식사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글로바 일행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예수와의 저녁 만찬 도중에 눈이 열려지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됩니다. 눈이 열려지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앞절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떡을 떼어주는 행위가 그 사람들이 아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떡을 떼어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알지 못하는 신비적 능력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하나님에 의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글로바 일행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낯선 여행자로 보지 않고 생전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영역, 그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식사 이전까지는 예수가 낯선 타인으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생으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해했던 바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떡 곧 예수의 몸을 진정으로 나눔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만찬을 친교라고 할 수 있다면 친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로는 갑자기 눈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32절에서 그들의 고백하는 바와 같이 뭡니까? 길을 걸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낯선 길손을 애써 대접하라고 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게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예수는 저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시각적으로 포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암시하고 있죠.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의 존재,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초월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사실은 그들에게도 환상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으로 만나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초월하신 새로운 존재로 만나게 되었던 거죠.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고요하고 일정한 모습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만난다는 점입니다. 글로바 일행이 경험한 바처럼 낯선 길성과 만남이 예수님의 만남이 될 수 있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과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고, 그렇듯이 따라서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은 시간과 공간의 구별, 구분 없이 무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초월적 사건인 동시에 어느 대상에 국한됨이 없이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내재적 사건임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 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